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요한복음 20장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9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보지만 그러나 지난주 같이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인가? 지난주부터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저희가 살아있던 그런 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여러분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이며 어떠한 의미인가 생각할 때에 한번 거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죄 가운데 아직도 있고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천국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최고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이 증거되었습니다. 죄인은 죽었다 다시 살지 못합니다. 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심이 증거됐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있었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인정할 수 있는데 뭐냐?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일들임을 증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일, 즉 죄가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못하십니다. 즉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이 또 증거되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까 성경에 읽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이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도 부활할 것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 부활하시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즉 예수님과 같은 열매, 즉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할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의 삶이 주어져 있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천국이 있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왜? 부활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화롭게 부활된 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부활한 자들이 영원히 살 곳이 있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듯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게 새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새로운 것,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당시 금요일날 세상과 주일날 세상이 인간 눈에 보이기에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세상 눈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상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니 죽어버렸는데 이제 헛소리들 하고 뭐 부활이니 이렇게 하고 댕기는구나. 그러나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지금 이 부활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로 달라진 것이 보여지는 거 있는가, 알고 계신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말씀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도 저희가 항상 예수님과 교제가 있지만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그 의미와 그 뜻과 그 깊이와 그 크기도 다른 날과 다릅니다.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 예배를 싫어하고 즉 그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는 이 시간을 싫어한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들,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어떻게 다르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무엇을 하면 더 기쁘시겠습니까? 어디에 더 가 계시면 더 기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갈 생각 어떻게 해요? 이게 가능한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천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뭐 어느 다른 데 가 계시면 그곳에서도 이 예수님 만나는 이 예배 드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예배를 무시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한테, 여러분 남편한테 한번 그렇게 무시해 보시면 지금 이런 것이 얼마나 신중한 일인가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고 그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진리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증거하는 일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 예배함으로 예수님도 진리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도 진리요 그 천국도 진리요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안 알아주겠죠. 인정 안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그런 것을 증거하는 이 일이 최고의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즉 이 부활의 의미를 아는 자는 주님의 날의 의미를 아는 자요. 이 예배의 의미를 아는 자라 이 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럼 여기서 뭐 해요, 저희가? 무슨 짓이에요, 지금?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 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이제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제자들 같이 행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봤죠.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즉 부활하셔서 이제 빈 무덤을 목격하고 이 제자들은 십자리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여러분과 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듯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리아 같이 할 수도 없죠. 진리를 몰라 그냥 울고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모르는 자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모르는 사람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즉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그분을 안 만난 사람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 문제가 그거예요.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너무나 똑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삶의 모습도 똑같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똑같이 키우고 뭐 어느 학교를 보내느냐 뭘 하냐 세상과 기독교인 뭐가 달라요 요즘? 이렇게 되면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의미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구원 역사적으로 말하면 세상은 지나갔으니 보라 천국이 왔다.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여러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냐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었느냐? 어느 동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동산. 그러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즉 그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고 있느냐? 동산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남편이었고 여자는 부인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 이 첫 번째 아담이 그 아내와 지금 만나는 삶을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이 처음 아담은 그 자기의 아내를 버려버립니다.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이 세상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계속 아이들을 낳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변해 있습니다. 그 아내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와서 왜 이런 죄를 지었는가?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의 그 책임의 회피를 아내에게 돌립니다. 이게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벌써 영적으로는 이혼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 또 남편과 아내가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 성경이 둘째 아담이라는 말도 쓰고 또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도 씁니다. 여기도 동산입니다. 그 마지막 아담께서 그분의 신부 즉 교회가 그분의 신부인데 마리아도 그 중에 한 사람 즉 마리아는 지금 교회를 대표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께서 그분의 신부를 만나시는데 이 남편은 그의 아내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니 아내를 위해 죽어주신 둘째 아담입니다. 그 아내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남편입니다. 영원히 그분의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여러분, 여러분도 바로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핑계를 돌리지 않으시는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남편이 여러분을 만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오늘 19절부터 보니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요한과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 19절을 보면은 다 이해를 못합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즉 구약의 안식은 토요일이죠. 그 안식 후 첫날 즉 주님의 날입니다.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두려워하여 숨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 세상이 무섭습니다. 왜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어두움이 무섭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떨고 있습니다. 힘도 하나도 없고 무섭고 혼돈. 아, 이제 어떻게 하나? 아,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어두움과 그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건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무섭기만 합니다. 제자들은 벌써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들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참 그 믿음이 참 한심하게 보여졌을 때가 주로 어떤 때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에 생각나세요? 요한하고 베드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와갖고 들어가 보고는 여기 성경에 보면 믿었더라. 믿었다 하면 우리 그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믿었더라 하고 그러고 구절에 보면은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즉 언제 믿음에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언제 이 좋은 믿음이 아니냐? 이 성경을 모를 때, 성경을 잘 이해 못할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이들도 지금 성경을 몰라서 지금 문제예요.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을 고치는 그런 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소경을 고쳐놓으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 유대인들이 이 소경의 부모님을 찾아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고쳤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들이 뭐래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잘 모르는 게 아니었죠. 9장 2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언제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을 무서워할 때, 세상이 무서울 때.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도 믿었다고 나오죠. 그러나 좋은 믿음이었습니까? 뒤에 읽어보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인정치 않으십니다. 좋은 믿음이 아니죠? 이건 언제입니까?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할 때입니다. 바로 도마가 이런 문제가 있었죠. 지금 제자들이 그 첫 번째 주일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다음 주 두 번째 주님의 날에 이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20장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믿겠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믿는 그 믿음은 문제가 있는 거고 세상이 두려워서 그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말씀을 몰라서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모여 있는 제가 좀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하면 이 모여있는 꼴을 한번 보세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꼴입니다. 성경도 몰라. 말씀도 잘 이해도 못해. 세상은 무서워. 그리고 우리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보고 믿고 싶어하는.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그렇게 잘 돼요. 왜? 보여주니까. 남의 교단의 이름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 모여 있는 모습. 참 어두움 그 자체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과 제가 무서워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은 안 무서워합니다. 다른 건 다 무서워하는데.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런 것도 되게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여기에는 별로 뭐 문제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금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최고로 무서워야 되는데 죄인이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죄의 심판이 최고로 무서워야 하는데 이들은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한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19절 하반부에 보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이 죄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이런 걸 읽으면 갸우뚱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당연한 것으로 읽어요. 아니, 지금 이 제자들이 뭘 잘하고 있어요? 끝까지 죄를 짓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래야 당연하게 읽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니 저희가 갸우뚱하죠. 평강.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이 아님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라. 참 평강은 그 참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도 평강을 얘기하고 평화를 말합니다. 사실 죄 때문에 세상에는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끝까지 평강을 외쳐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없는 곳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지금 이 죄에 빠진 이 세상은 하나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진노 아래 놓여 있어서 이제 그 현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증거될 겁니다. 보여질 겁니다. 지금 이런 판국에 평강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세상은 평강을 지 멋대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같이 한번 보자. 예레미야 8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심상히 고쳐준다는 말은 심각한 상태가 아닌 것처럼 고쳐준다. 대강해준다 이 말이에요.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 이것이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평강을 말할 줄은 말하기는 할지 몰라도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구절에 이런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심판과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것밖에 뭘 말씀하십니다. 지금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저는 주일 예배 때 항상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영하시는 것을 지금 제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할 때마다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저는 두 손을 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할지어다 이렇게 하여야만 사실 말이 맞는 겁니다. 왜? 일주일 내내 죄만 짓고 여기 오셨으면서 뭘 바라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할지어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이 현실이 얼마나 복된 현실인지 지금 깨달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예배 시작할 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복을 받고 있는지 깨닫고 계시냔 말이에요. 참 여러분과 저는 너무 잘났어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당연해요. 당연해. 그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장 지옥으로 버리시면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참으로 받아 마땅한 상황보다는 더 좋습니다. 그렇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여러분과 전대 이런 죄인들을 향하여 구약서부터 하나님은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은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평강의 왕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즉 이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누구를 통하여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 아기. 이 태어나는 아기. 즉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아기를 통하여 이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 이 아기를 통하여 평강이 주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아이를 통하여 지금 이 평강이 주어지는데 그러나 그 아기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으므로 주어지는 평강이란 말입니다. 이 평강이 어떻게 나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 이걸 올바로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 평강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의 눈치를 무서워하고 세상의 뭐를 무서워하고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참 믿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신 여러분, 이 평강을 알고 계십니까? 이 평강을 알고 계십니까? 지옥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평강이 없는 곳입니다. 안식이 없는 곳.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만 있는 곳. 그러나 여러분은 그곳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계신 그 천국 현실, 바로 완전 평강의 현실. 하나님과 평강, 서로서로 평강.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평화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여 그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현실, 그 평강의 현실을 이제 잘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아닌 것 같이 보여줘도, 꼭 평화가 없는 것 같이 죄를 짓고 살아도 그 평강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평강의 현실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대로 증거를 못하면 여러분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죄 짓고 사는 것이지 그 평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또 회개하시고 그 이루어진 평강을 잘 증거를 하셔야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반부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평강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하고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심판도 안 하시고 저주도 안 하십니다. 아무리 죄를 져도요. 그러나 이 현실을 아는 사람이 그냥 무조건 많이 죄 짓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도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안 버리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래 말씀 좀 이해시켜 주시고 결국은 회개하고 결국은 그 화평,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자로 만드실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내 숨이 끊어져도 또 다른 숨이 주어집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숨 쉬고 있는 이 숨이 끊어져도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숨이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 천국의 그 천국 공기를 마시면서 살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20절 하반부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 저희들도 주를 만나 뵙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저 압니다. 어쩔 때는 참 인간 수준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를 때가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진리면 두려워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세상 말로 죽기밖에 하겠습니까? 그러나 죽어도 유익하다. 이 19절부터 보면은 세 번이나 이 한심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어둠도 물러갑니다. 두려움도 물러갑니다. 이 제자들 두려워서 그러고 숨어 있는데 그 어두움에 우리 예수님 그 빛이 오십니다. 어둠도 물러가고 두려움도 물러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이제 성령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이 주어지고 이제 베드로와 이제 요한의 모습은 지금 이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죽기를 무서워 안 하는 모습들로 변합니다.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서에 보여지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닙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잘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내려집니다. 자랑합니다. 예수님 더욱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니라.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로마서 읽어드리고 마치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과 저도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어떠한 것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여러분이 무서워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나를 심판하여야 마땅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다. 참 제가 이런 복 안 받고 있으면 여러분이 되게 부럽겠습니다. 저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로 저희는 만족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몰라 울고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몰라 참 이 엄청난 구원 앞에서도 별일이 아닌 것 같이 살게 하지 마옵시고, 세상이 무서워 떨지 말게 하옵시고, 항상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그 평강을 소유한 자로서 그 평강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